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이방인 세례자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을 두번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고넬료 관점에서 이 말씀을 고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는 이제 고넬료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내용들이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가 또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환상을 주고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이렇게 긴가민가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23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이 24절부터 43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 44절부터 4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할례 받았던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에게 성령님 임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는 세례 받고 그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길래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넬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본부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이거는 로마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파송한 부대,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을 책임지는 장교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또 군인이었고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그는 경건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듣고 믿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삶 자체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쩌면 막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가슴에 가장 큰 믿음의 도전,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을 주로 누구한테 받느냐? 부모님들에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들이 참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가 생기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때가 많으냐?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들의 말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본인,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건강한 본을 보여줘야만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한다면 일본군 장교였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기에게 지배를 받는 이 유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서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구제는, 백성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인데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게 넉넉한 사람들이 구제를 잘할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구제를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제를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구제의 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잘 섬기고 구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소위 강남 8학군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쪽 동네에서 제가 과외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외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도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 이런 잘난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부모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왜 자식들이 존경하지 않을까요? 제가 과외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정 중에 정말 자녀들이 부모들을 마음껏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어떤 가정이냐?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존경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청년들을 오래 상대하고 오래 섬겼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고 싶다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섬겨야 된다, 그 본을 보여줘야만 우리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그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모든 상황에서 고넬료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네 가지 고넬료의 모습이, 저는 이 고넬료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제목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제가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이렇게 갈수록 참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에 아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가 머리에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구제 안 하는 사람 비판은 하지만 자기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 보면 비판하지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네 가지 모습,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3절부터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그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참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 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럼 이때 고넬료가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다, 1번. 2번은 기도하고 있었다, 2번. 둘 다 환상을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규칙적으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상달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 제사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불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이제 무엇이 됩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기념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 다 올라갔으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기도와 구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을 향한 기념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면서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지,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역을 다루는 사람,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규칙적인 기도 시간.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고, 여호와의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천분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청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 드리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기 때문에 존경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애들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술 좀 채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 가니까 불이 꺼져 있고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그때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대학 다닐 때, 참 우리 어머니가 근사님이셨는데 얘가 담배 골초가 됐어요. 대학교 1학년만.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갔는데 집에서 이렇게 술도 좀 채가지고 새벽에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새벽에 오줌 뭐 소변 본다고 깼습니다. 깼는데 그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놈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 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술 취했던 놈이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면서요, 그 다음부터 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부터 담배만 물면 오바이트가 나왔어요. 얘가 타이로 담배를 끊었어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누구냐, 규칙적인 개인기도 시간을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바로 애들이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자녀들 마음에 감사와 소망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 없어요. 저는, 저도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할머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님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가면 할머님이 또 절약하셨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가정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왜? 우리 할머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뭔가 우리 할머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할머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오정현 목사님, 지금 뭐 문제가 생기셨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 유학생들 부모님들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지금 이국 땅에 중고등부 당신 자녀들 거기 팽개쳐 놓고 어디 잠이 오느냐? 어디 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런 데 팽개쳐 놓고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그들이 공부 잘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돈 좀 있다고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고넬료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규칙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일날 예배,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나 여기까지 합니다. 나 주일날 헌금 드리고 주일 예배 규칙적으로 안 빼먹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서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삶 속에 더 이상 이상은 넘어서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내 영역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배만 드리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안 가지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나도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살기 싫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규칙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영적인 시체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가정을 뒤바꿔 놓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고넬료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고넬료가 방문했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니까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희숙 역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안희숙 여사님께서는 목사님들 밖에서 오셔서 하시면 자기 아들들을 꼭 데리고 집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안희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내 자식들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건 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내 자식들이 빠져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 오늘이 우리 중고등학 학생들 학기말 시험 칠 때입니다. 학기말 시험 치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애들은 교회 올라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막았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임마 정신 차려! 지금 시험 치는데, 시험이 내일인데 어디가 어디? 교회 가는 애들을 붙잡아서 학원으로 보내. 누가? 직분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애들이 지금 조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조금 성적 좋은 거.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성적 좀 잘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저는 요즘 중고등부 이 이야기 들으면 미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중고등부 예배 한번 가봐요. 애들이 몇 명 와 있는가, 어디 가 있는가, 빠진 애들 왜 그 가 있는가. 지금 고넬료는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55절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정복한 나라의 장교인데 유대인 보고 지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를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인이지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방 가서 이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앞에 정말 발 앞에 엎드려 전할 만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니까.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 깨끗하게 거절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나도 사람이다, 사람. 성도님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는 게 뭐냐? 목사님들에 대한 귀한 얘기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입으로는 뭐 주의 종을 잘 생각, 저는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일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특별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직분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에 가서 자녀들이 듣건 못 듣건 가정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죽이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비록 부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부교역자 전도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잘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33절 마지막,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런 고백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때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딴소리 하면 안 돼. 딴소리 하면 이거는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람한테 이제, 야, 내가 언제 좀 내 설교가 언제가 좀 괜찮았냐. 제가 한 번씩 집사람한테 물으면 집사님 꼭 그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소위 경력이 쌓였으니까 지금이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 설교는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난지도 때가 제일 좋았대. 그 난지도에서 제가 이제 반석교회를 섬길 때 3년을 설교했어. 그때 설교가 제일 좋았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설교를 하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거는 내 신랑 설교가 아니다. 내 신랑 실력이 아니다. 내 실력에서 나올 수 없는 설교를 그때 했다는 거를. 그런데 왜?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신랑 실력도 아닌데 어떤 저 끝에 저런 설교가 나올까? 주위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분들, 이 고생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저분들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실력도 없는 내 남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분들 위로하고 계세요. 저분들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갈망하는, 저는 요즘에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회마다 설교 중독증에 빠져있어요. 설교 중독증입니다. 설교 중독증. 좋은 설교만 듣고 누가 더 잘하더라, 누가 더 잘하더라, 누구 말이 맞더라, 그 말만 하지만 몸도 까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누가 잘하더라, 누가 잘하더라, 귀만 다 높아져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합니다. 가끔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면은요, 정말 속에서 만약에 물을, 은혜를 물방울로 묘사한다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까지 다 퍼부어질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 그건 제가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해.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될 거 있으면 속에 있는 그 한 방울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퍼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을 가면 똑같은 설교인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왜? 그들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은 판단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듣고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목사님들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 교역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서 그들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까지 다 퍼부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나요? 고넬료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본인이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균형 잡힌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요한이시 특별 요한이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이런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 앞으로 임직자인을 선출하면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지금 임직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임직을 맡으신 분들. 성도들의 입에서 세워놓은 분들 뭐하냐 뭐하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아니 지금 있는 사람들을 엉망으로 하는데 왜 우리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심야 기도를 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장로님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무슨 성도님들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과거에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과거 때문에 현실을, 현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 내일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